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시편 73편을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늘의 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만나로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소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겪는, 어떤 사람은 더 자주 겪고 어떤 사람은 덜 자주 겪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겪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까지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이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면 안 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독립심리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몇 평까지 소유할 수 있고, 차는 어느 정도까지 탈 수 있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이런 고민을 일반적인 그 기독교, 소위 이제 성공신학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거 뭐 고민할 거리조차 안 되죠. 이럴 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얻으면 그게 복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하고 하늘의 왕국 위에 있는 곳에 소망을, 하나님의 왕국 그 위에 있는 곳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철저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학원에 있습니다. 보충 수업하고 있고 문제 풀고 있고 공부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진급을 원하는 회사에서 진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회사에서 진급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와 비슷하게 출발한 사람인데도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내서 경쟁할 수 없고, 또 그들이 속일 때 나는 속일 수 없고, 예.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애초부터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내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이 73편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 사악한 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그 3절에 보시면, 이 사악한 자의 번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가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오복의 복을 거의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오복이라 하면 우리 이제 수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장수하는 거 있잖아요. 수, 그다음에 부,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 강령, 강령하시옵니까? 사극 많이 보셨죠? 평안한 것, 그렇죠? 사건, 사고가 내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는 것, 수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사람이 덕을 즐기고 덕을 좋아한다 하는 것과, 또 고종명, 죽을 때까지 힘이 조금 남아있으면서 죽을 때에도 잘 죽는 것, 객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잘 죽는 것, 호상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그게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유호덕이라는 거, 요거 덕을 좋아하는 거, 요거는 조금 반대로 이 악을 좋아하는데, 여기 이 악인들은. 그거 빼고는 모든 복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고종명이죠. 우리가 병이 들어서 힘들게 죽을 때에는 사람이 숨이 알다 떼면서 하면서 마치 누가 이렇게 목을 조이는 것처럼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수가 다 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힘이 강건하게 남아 있다.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게 남아 있다. 5절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강령이네요. 그렇죠? 고난이나 재앙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닥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왜 저기 부자들 보면 왜 기름기가 번지르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붉어져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의 전형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부자 막 이런 사람들. 기름져서,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이야, 참 사모가 되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하면 이 정도 갖는 걸까요?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많이 갖는다. 마음을 낮추면 사실 쉬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엄청나게 갖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엄청나게 갖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근데 여기 특징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런 거죠. 교만이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 그렇죠? 교만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어.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대단히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8절,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 거칠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돈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돈의 권세를 믿고 그야말로 막 나대는 것이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두려울 것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까칠하고 폭력적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까칠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깔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합니다. 폭력적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좀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73절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성도가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 좋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난 거의 그냥 미끄러질 뻔했다. 그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이 사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했다. 사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준 거예요. 이 시가 지금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사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아삽은 마음속으로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참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막상 자기 주변에서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부러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이 37편과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3편 이게 이제 숫자가 거꾸로 됐는데요. 근데 내용이 좀 비슷해요. 37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삽이 어느 순간에 이러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서 자기 속에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로 인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와 똑같은 나이대에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정도를 성취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언제나 저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초조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초조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7편의 7,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조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게 돼요. 그것이 악을 이룹니다. 진노는 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나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나는 왜 저만큼 못하나 하는 분노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왜 이 모양 이꼴로밖에 만들어 놓으실 수 없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쟁심으로 인한 초조함이 생길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갈등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7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3편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성경책에 73편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경 본문은 아닌데 그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가? 아삽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아삽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시편의 저자로서의 이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기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삽을 선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그 왕궁의 음악가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역대기상 16장 5절에 보면 이 아삽이 이 모든 음악적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성경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시편 12편과 그다음에 12편이 있는데 50편이죠. 50편과 이제 73편부터 시작해서 73, 74, 75 해서 80편까지 이렇게 해서 12편의 이제 이 아삽의 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들을 한번 쭉 가서 오늘 한번 좀 집에 가서 한번 좀 다시 읽어 보세요. 이 시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들만 이제 50편하고 그다음에 73편부터 80편까지인데요. 쭉 읽어 보시면 대단히 영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고 영적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 환상과 예언도 이렇게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한 아삽도 어디서 실족했냐?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은밀히 부러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부러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가 13절서부터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보자면은 이런 마음까지도 심지어 드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죄 짓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되었건 이 아삽은 지금 이런 마음까지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정도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갈 뻔했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헛되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한 것, 이게 헛되지 않냐 하는 마음 직전까지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아삽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삽이 이제 이 레위인이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선견자의 일들을 하고, 음악가로서의 이런 일들을 할 때, 아마도 이러한, 고민이 많았을 때는, 비교적 젊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이러한 고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도 어떤 야망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남들보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저만큼 앞서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만큼 앞서가는 그 사람과의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이 고민과 이 갈등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비로소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앞에 이렇게 쭉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괴로워했다는 그 이야기를 쭉 들을 때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구절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왔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고 조금 의아해 했을 텐데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종말에 관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이 부분들을 깨달았을 때 이 갈등이 비로소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삽이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8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17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정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현재만을 보던 아삽이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이 악인들은 그들의 그 서 있는 그곳이 너무나 미끄러운 곳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럽다,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아까 37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이 미끄러운 곳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0절서부터 보니까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의로운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비웃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지금 당장 보일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너무나 위태한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지실 때 그들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 꿈을 꾼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이 형통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까 그 37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편 2절에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풀은 뿌리가 박혀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싱싱한 것 같다가도 뿌리가 뽑혀서 흙에 이렇게 놔지면 태양빛에 금방 쪼그라들고 시들어버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모이를 주느라고 이 푸른 잎을 가진 이제 배추나 이런 이제 푸른 잎을 가진 것을 제가 이제 조금씩 사서 이렇게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좀 오래 가요. 그런데 이것을 꺼내서 이파리를 꺼내서 새한테 주기 위해서 달아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제가 이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는 이 말씀이 아주 확 와닿습니다. 37편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한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잘 자라는 이 나뭇가지처럼 푸른 월계수같이 쫙쫙 뻗어나가고 뭔가 그냥 다 대통하는 것 같이 운수 대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자리를 찾을 수 없게 깨끗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이 종말을 본 것입니다. 사실 아삽이 평상시에도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삽에게 확 와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확 다가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삽이 이 악인들의 이 종말에 관한 이 문제를 성소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평상시의 습관처럼 성막을 드나들면서 성막의 일들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게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이 빗줄기가 마음에 비추면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강한 음성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봐라. 그들의 종말을 봐라.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을 봐라.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깨달음이 아삽의 마음에 확 왔을 때, 이 아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록 세상에 자기 연령대에 수많은 사람, 그 엄청난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처럼 자기가 그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가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음과 확신이 온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자기가 악인들의 이러한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이 자기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쓰리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심지어 내가 참 짐승 같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삽이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이렇게 신실하게 어쨌든 함께하고자 노력했을 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장래를 보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다른 물질이 내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원토록 내 몫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로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자,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이게 가식일까요? 이게 지금 아삽이 내가 그래도 시를 짓는 사람이니까 뭔가 성도들에게 그래도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좋게 마무리 지어야지,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은 전혀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삽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확신,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러한 이 악인들의 종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 초라해 보이지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소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난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형통하고 있는 사악한 자에 대한 이 마무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삽처럼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어떤 초조함,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나도 어쨌든 주님 섬기는 일만 조금만 내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도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끔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부러워했다고 아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의문을 이걸 고민하면서 마음 속쓰려하면서 위장병 걸려가면서 이것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삽은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영어 단어에는 sanctu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 성막에서의 어떤 그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성막에 그 이방의 뜰이 있고 이제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그 부분에서의 그 성소, 그 성소만을 지칭할 때도 있고 성막 전체를 지칭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성소를 이렇게 이제 지칭할 때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는 이 표현은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죠? 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거하려고 성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려고. 사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영역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상징적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중간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좀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동쪽으로 크게 나 있는 이 성막의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지옥을 의미했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위에 계속해서 짐승이 불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불타야 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즉 목욕을 한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빛비추심, 조명을 의미하는 금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캄캄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막이 지금 우리가 성막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소, 지성소가 전부 이렇게 환하고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지금 48개의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서 연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다 황금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도 번쩍번쩍 빛나고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불빛에 금등잔 때의 불빛에 이 황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네 겹의 이 가죽과 천으로 네 겹으로 이렇게 지붕을 덮어놨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예요. 거기에 유일한 빛으로 지금 있는 것이 금등잔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등잔대의 그 빛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여주는 빵, 우리 개혁성경에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 진설병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여주는 빵 테이블에 빵을 올려놓고 12개의 빵덩어리를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쪽으로 향단이 있었어요. 금향단이. 그래서 그 향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빵을 매일 이렇게 갈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빛빛 주심, 즉 성령님의 조명에 근거해서 말씀의 빵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성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빛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빛빛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그야말로 깜깜한 곳이고 1년 내내 단 하루를 빼고는 매일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닥은 모래고 위는 지금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거기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대보시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잘 지적했듯이 여러분 이거 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반역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반역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갔다 올 때 너무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밑에서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벌거벗고 뛰놀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서 화가 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거 갈아서 다 마시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에 이 새겨진 거기에 담겨있는 이미지 중에 인간의 반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리더십에 대한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항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들 가져오게 해서 아론을 직접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인간의 그 어떤 반항심, 반역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도 반항적인 게 있었나요? 맞습니다. 만나는 왜 주셨냐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뭘 했죠? 불평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잘 살고,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에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모세에 대한 불신,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 아니었어도 주시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발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율법을 주시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선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리더십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이 긍휼의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에서 법궤 안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자리 바로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또 하나 성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빵을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로 치면 말씀의 빵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의 향로가 있고 말씀의 빵이 있고 하나님의 빛비추심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초조해집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내 안에 엄습해옵니다. 그럼 불행해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까칠해지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성도 간의 교제도 싫어집니다. 이것이 어디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매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성경 읽기 시간이 됐건 아니면 어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됐건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됐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됐건 여러 가지 방법이 외형상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또한 성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잘못 사귀면 같이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를 잘 사귀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특별한 걸 안 했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 낭비 같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모였는데 나한테 무슨 지식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은 괜히 왔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어떤 특별한 효과로서 안 비춰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학교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목숨 걸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고, 대충 오고, 늦게 와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지금 진화론 배우고, 동성연애가 옳다는 거 배우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도 좋다고 배우고, 남자가 치마 입고, 여자가 해야 되는 그런 놀이와 남자가 해야 되는 놀이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하고, 애들이 유치원 때서부터 이 아이돌 가수들의 그 음악 틀어놓고 댄스 하는 거 배우고, 애들끼리 서로 그런 거 그런 거 장기 자랑하고, 그런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억 든다 그러죠?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 하나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몇억이 든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몇억씩 들여서 아이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몇억 들여서 고이 키워서 지옥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서 영향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신 그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더 좋은 학원을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하세요. 여건이 되고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는 거 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엔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로서 영향을 받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게 하는 일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초조해지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소에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노력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성소라고 할 때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이시고 사무실에서도 모이시고 예배당에서도 모이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로서 함께 모이면서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모든 내 갈등이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67장을 같이 하십시다. 나 주에 거쳐 사모하니 467장입니다.
들어라. 그들은 주 베푸신 기쁨 큰 즐거움 넘치네. 주 우리로 저소서 큰 은혜로 거하시니 주 뜻 아닌 건 내버리며 주 외에 것 거절하리. 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주 우리를 사시어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사시네. 주 기쁨이 흘러 넘쳐서 온 집을 가득 채우고 주 우리 안에 일하시어 그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에 감추인 신비 저 하늘 안식 있는 곳 정적 속에 주 경배하니 이전 주의 몸이라. 주 친히 거하는 이 성전 온 성 몸이요 나 영원히 구할 저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다 믿을 수 있다면 참으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이 믿음은 사람을 그 생명을 썩는 생명에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늘에서 영원히 보상을 주는 그러한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하고 결국은 그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이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